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을 배반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빌으시는 그 기도 때문에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온 줄로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누려보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그 정상적인 교회를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아니면서 교회라고 큰소리치는 그런 현상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은 그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더 큰 책임은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 신자들이 뭐가 없냐면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걸 교인들이 그걸 막고 경고를 해야 될 판인데 거기에 같이 휩쓸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같이 잘못된 그런 교회에서 교회라고 큰 소리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 자신도 거짓을 따라간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에 되는 그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교회의 겉모습에 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보통 교인들이 생각하는 최상급의 교회, 교인이 생각할 때 최상급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건 뭐 뻔하죠. 설교 잘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에다가 그냥 아담한 교회 건물 하나 갖춰가지고 교인들 서로 친절하게 잘 대하고 분위기 좋고 좋은 일 많이 하는 뭐 그런 교회라면 또 말썽 없는 그런 교회. 근데 그런 교회라면 아주 좋은 교회로 그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말씀을 기준해가지고 좀 봐야 그게 거기에서 그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꾸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어떤 교회 겉모습에다가 어떤 기준을 자꾸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좀 기준해가지고 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반발하는 게 뭐냐면 아니 교회인데 말씀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해버립니다. 교회니까 또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느냐.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지 그러면 요즘 말로 뭐라 하냐면 당근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처음에는 당근이 무슨 말인지 몰라. 나중에 뭐 알아보니까는 물론이지 뭐 하여튼 그런 말을 하더라. 교회니까 이 말씀이란 기본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씀은 제쳐두고 말씀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좀 교회를 갖다가 점검하자, 자꾸 이렇게 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빠지냐면은 교회는 결국 다 같은 교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해버리면은 그걸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기준했을 때에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 과연 말씀은 교회와 교회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걸 찾으면 돼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해준 일, 그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건 교회가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해준 일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그 찬성, 이게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건 이제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면 되는데 뭔가 감사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쪽에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은 그건 그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걸 교회에 뿌리면은 이 말씀이 짓밟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해준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자는 그 마음에 뭐가 살아있냐면은 주님 아니면 난 죽은 인생이다. 이 고백이 절실히 그 속에 살아넘칩니다. 나는 주 아니면 죽은 인생이다. 그 죽은 인생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꽃을 피우고 생명을 얻었다. 이런 고백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헛수아비예요. 헛개비입니다. 그것은. 내가 뭘 했든 그건 아무 상관도 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그걸 감사할 때 그걸 가지고 이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교회 아닌 모습이다 이렇게 간주해도 좋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외치죠. 어느 교회를 가봐요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림을 얻었으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지 않던가 꼭 이렇게 뭔가 꼬리를 잡아낸단 말이죠. 은혜에 보답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인간인 자기를 모르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것도 없고 보답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고 제물도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받으면 그것을 뭐냐면은 자기 의가 되는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니까 하나님 기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헌금하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것이다. 나한테 뭔가 이것이 어떤 상이나 복으로 돼가지고 분명히 뭔가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불의함이 된다는 것.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셨다. 이건 이 세상에는 의가 없음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우리가 행동한 것을 들고 하나님 받으소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게 과연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분명히 은혜를 모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반발을 합니다. 하여튼 그 말을 뭐 이단이라까지 하면서 반발을 하고 눌러붙이려고 하죠. 그 이유는 뻔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인데 그러려면 신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야지 그런 걸 강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건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냐.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라 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천국에 상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인데 하란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도 게을러질 것이고 상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교회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유지가 되는 교회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가 쇠약해지고 무너진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틀림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걸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인간이 해야 되죠. 인간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국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신앙을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믿음이다. 스스로 그렇게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절대 이건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왜? 그 속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없단 말이죠.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착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 이게 아니고 자꾸 내 양심과 내 의를 가지고 착한 행동을 보여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교회들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삶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안 끌어들이려고 해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은 뒷방에 그 이제 나이든 분들이 나중에 방에 뒷방 차지 않았습니까? 그 나이 몽땅 들어가지고 뒷방에 이제 나이든 어른을 갖다 한 분 딱 모셔놓고는 시시때때로 맛있는 음식 갖다 바치고 용돈 갖다 드리고 그 앞에 재롱 떨어주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어른을 섬긴다. 꼭 입꼴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른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용돈 주고 맛있는 음식 계대해 주고 뭐 여행시켜주고 이게 어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진심으로 어른으로 섬기려면은 그 가정이 그 어른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른을 섬기는 거예요. 그 어른의 말 한마디가 그 가정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팍 주는 거. 어른이 말 한마디 하면은 일사천리로 그 모든 식구들이 어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그게 어른을 섬기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은 뭐 한마디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고 아침 몇 시 먹자. 그러면 그 말대로 그 시간 되면은 식탁에 다 모여드는 거. 어른의 말이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 그게 바로 어른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가정들이 그래야 합니까? 어른이 뭔가 말빨 또 하여튼 말이 항상 뭔가 어른이 그 말의 힘이 딱 사라져버리면은 그 어른은 뒤로 물러갑니다. 그때 자식이 그냥 갖다 바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게 자꾸 숨기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절대 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진짜 어른이 대우받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우받고 있는 것은 그 어른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걸 보면은 그건 됩니다. 어른이 말해도 그건 이제 내가 나이 들었고 이제 뭐 어른은 나이 많으니까 또 말이야 힘이 없어가지고 듣도 안 해버리고 이래 버린다면은 그건 어른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숨기는 척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마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꼭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교회 그 교회란다. 하여튼 방 뒷방에 딱 갖다 모셔놓고 섬깁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갖다 바치는 걸로 끝나는 말이에요. 갖다 바치는 걸로. 용돈 지금 뭐 주일 되면 용돈 갖다 바쳐 받은 소득 갖다 바쳐주고 이거 뭐 봉사했습니다 갖다 바쳐주고 갖다 바쳐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삶에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절대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들다 보면은 꼭 하나님을 그와 꼭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나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소망과 인간이 추구하는 이걸 중심으로 나가고 있지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우리 은석교회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는가 그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걸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게 뭡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라 하지 말라 어떤 행동의 법칙입니다. 이건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뭔가 행동 법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 하지 말란 걸 하는 자에게는 뭔가 법을 따라서 그 벌을 내려주고 범칙권을 받고 이런 게 법이란 말이죠.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라는 것은 하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지금 모두가 다 율법을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끝났다 그리하면서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행동의 어떤 모범을 갖다가 제시를 하죠.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 예배 10분 이내 와서 찬송을 불러야 한다. 기도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또 소득에 얼마는 구제를 해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신자다운 모습에 법을 세웠는데 율법은 끝났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신율법주의라 뭐 이렇게들도 말하고 있죠. 그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신자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자꾸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다르다는 것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 건 안 하는 것. 여기에서 뭔가 신자의 차이점을 갖다가 자꾸 들려는 그런 생각이랍니다. 가령 신자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 성경은 봐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을 나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신자니까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고 술 마시지 말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 것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교인들에 가르치고 교인들 보고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지키면 신자다운 것이고 못 지키면 신자답지 못한 게 돼버립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다지 않습니까? 주의 피로 구속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신자는 그 어떤 법에도 매이지를 않습니다. 법에 매이지를 마세요. 그 어떤 교회법도 노예법도 신자를 구속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을 얻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또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불만이 퐁 올라오죠. 그럼 내 멋대로 살란 말이냐? 이런 불만이 또 나온단 말이죠. 내 멋대로 살란 말이냐? 하지만은 이 법에 매이지 말아라, 자유를 얻으 법에 매이지 말아라 이 말이 이제 당신 멋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전에도 제가 많이 해서 뭐 알겠지만은 신자는 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뭐에 매였냐면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었다 하니까 이제는 나를 구속하는 그 어떤 나를 붙드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법이 이제 나를 매인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나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가 자유화입니다. 따라서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정해놓은 법과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건 법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주장하는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 어떤 것을 가르침 받지 마세요.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걸 뭐 이해하지 못한 분이 있을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부르면은 기도하는 것이 법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자 되는 조건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딱 들은 교인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신자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겁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자 되기 위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여기에 지나지를 않아요. 하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라면은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살기보다도 내 존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 이 꼬라지. 이것이 평소에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순종치 못하고 있는 이 허물만은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속이라는 성령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뇌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입니까? 허물을 들고 여호와께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살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법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의 모습이죠. 그럼 결국에 법에 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인 그런 신자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 부디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법 때문에 목사가 하락해서 이걸 안 하면은 뭔가 욕먹고 신자 아닌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신자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은 이건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령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20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뭐 지킨다 못 지킨다 지금 이걸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이 뭐 율법이 우리의 죄를 조장한다거나 율법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 이런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입함으로써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죄들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내면 속에 꼬이꼬이 감추어져 있던 그러한 그 죄를 끄집어내어가지고 그 정체를 다 까발리고 밝히는 그 역할을 갖다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다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려고 애를 쓴다란 말이죠. 법을 딱 주니까. 그래 사람들이 법을 주니까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들이 뭘 자랑하냐면은 법을 지키는 자기 행동을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법을 딱 주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자실전 자기 행동을 갖다가 의로에게 버린 거예요. 그건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율법을 주니까 율법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우리 선민들하고 율법을 받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한 이방인도 구분을 해가지고 율법 지킨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의의 백성이고 구분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차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왜 구원 못 받는가? 바로 저들은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율법도 뭐 안 지키고 있으니까 저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개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한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율법 받은 자기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을 갖다 자라고 높이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율법을 주니까 결국에 율법을 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그만 그대로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안 되면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인간의 내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갖다 팽개치고 있는 그런 인간 죄의 모습 기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라고 자기 행동을 자랑하는 그런 인간의 그 죄의 모습 그것이 율법이 탁 들어오니까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그대로구만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가입한 그 이후에 율법을 준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한 그릇씩 그저 받아 챙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그 은혜를 갖다 어떻게 구분해버립니까? 선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 율법을 잘 실천한 사람하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 둘로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은혜는 법을 잘 지키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죠. 뭔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의의 행동을 많이 하고 신뢰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복이 주어지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지맛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를 갖다가 그 의를 갖다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해당되는 의로 여겨버리고 율법을 안 지킨 사람에게는 의, 은혜 해당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단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진 은혜를 갖다 무시하고 인간 행위를 기준해가지고 의와 의 아닌 것으로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런 죄가 율법을 통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어 세워가지고 그 법을 잘 실제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신앙에 좋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을 받을 사람 구분을 하고 뭔가 게으른 사람들은 신앙도 없고 나중에 상도 못 받을 사람 구분해버리는 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그저 선물로 확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갖다가 팽개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아닌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정작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기 행동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래간 모습들이 발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바로 율법이란 걸 통해서.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은혜를 일친다 할지라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게 신자들 모습이다, 이리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교회 아닌 모습이더라. 이런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그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 은혜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어떤 부담감과 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선물로 주어진 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건 볼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실천 잘하면 주어지고 못하면 주어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 같은 것은 볼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끝날 문제인데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행동을 따라오면서 내가 이걸 못하는데 그래 내가 신자일까 이리 의심한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 은혜를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은혜만 바라고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법이 있어서 자꾸 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뭔가 규례대로 뭔가 법칙대로 하지 못한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기도도 못해 난 성경도 안 봐 봉사도 못하고 내가 그래도 천국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걸 갖다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율법에 가입함으로써 그대로 드러나더라. 그게 바로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이런 죄가 드러나지를 않는데 근데 그걸 모르는데 율법에 가입함으로써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 못 지키니까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지키면은 그걸 자랑하는 그래간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생활이 엉망개판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에게도 은혜는 주어집니다. 이 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말 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건 뭐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웃기지 마라. 아무것도 뭐 네가 개판더라도 은혜는 안 떠난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 부하게 막 분하게 만듭니까? 왜 자꾸 우리 하나님 진짜입니까? 아이고 뭐 안 믿기는데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자꾸 뭔가 구분하는 뭔가 법칙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본질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 참 그게 안 빠져, 이상하다 안 빠져나가요. 은혜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행동 아무런 상관없이 은혜는 주어져요. 근데 자꾸 법을 생각하면은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한 죄다. 그 죄를 율법이 밝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죄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또 2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은 죄가 더하는 것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이걸 충만히 느끼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그러한 죄를 낱낱이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절망적이고 진짜 천국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죄에 무지할 때 은혜를 찾버리죠. 그게 바로 현대교의 모습이거든요. 전에 말한 대로 죄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은혜 다 용서받은 그러한 처지인데 굳이 이 죄를 말하고 죄를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인들을 몽땅이 죄를 모르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자로 담아주고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은혜를 갖다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죄를 더하게 하시고, 죄를 더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법을 실천해가지고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또 법을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는 것,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가 그래서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가 넘친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하죠. 자,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함 얻은 신자의 뒤바뀐 운명이에요.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한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도에서 바뀐 것도 아니고 예배를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것이죠. 결국 영생을 얻는 그때까지, 영생은 그때까지 우리의 행동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행동이 구원에 영향을 못 준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언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은혜가 우리를 구원을,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니까 또 우리 행동에 영향을 못 주니까 그럼 내 맘대로 살까요 또, 이런 말을 또 하죠. 근데 그 말도 역시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모습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사망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망이 왕으로 있으니까. 사망이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면은. 그런 사람의 생각을 추구하는 건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말하니까 아이고 그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은혜가 왕노릇하는 모습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에게서 나오는 생각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국 그 말 한마디로 아이고 당신은 은혜가 없네요 이런 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지는 뭐라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는 그 입에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게 된 거예요. 왜? 예수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마음속에 은혜가 왕으로 산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신약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속에 은혜가 왕으로 사는데. 그게 신약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살아가는 신자의 증거이고 그 마음에 은혜가 왕으로 타고 있고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왕으로 타고 있는 그런 신자로서 모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항상 내뱉은 말이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신자가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가지고도 과연 내가 은혜가 왕으로 하는 그런 신자인가 자기를 또 돌아봐야 되죠. 말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행동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던가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과연 내 속에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은혜가 왕으로 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인가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천국으로 뭔가 그런 흔적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준 은혜에다 흠을 내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천국 간다. 이건 진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세상 법칙은 한 것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이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을 하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왕으로 타고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주님께 붙들렸고 은혜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은혜 앞에서 내가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것 자랑하면서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행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은혜고 내놓을 것도 은혜예요. 자꾸 근데 내 것을 자랑하려 보니까 없다 보니까는 자꾸 불만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자랑할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내어놓을 것도 은혜예요. 교회에서는 은혜만 자랑하고 은혜만 내어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은혜로 천국 가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들 이것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자랍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저한테 그게 없는데요. 아, 그런다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없다는데 그 없으면 그게 참 곤란하죠. 없다면은 은혜가 없다. 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 그 은혜 좀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그 엄청난 그 죄를 덮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왕으로 타고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의 삶들 그 은혜를 믿고 은혜가 있음으로써 마음 넉넉하게 부근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날 붙들어서 영생으로 인도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세상일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저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피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